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로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떠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일이라 까마득하시죠? 작년부터 시작된 2차 전도여행, 이제 1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동역자가 바뀌었잖아요. 함께 일하는 바울이 지금 누구랑 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실라, 그렇죠? 실라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실라만 같이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16장 피고 계시죠? 16장 2절 볼까요? 16장 2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디모데는 루스드라바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가 함께 갑니다. 왜 이 얘기했냐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 디모데를 둬요. 빌립보에서 사역하게.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보면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1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여기 보면 16장 10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죠. 우리라는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1인칭 복수 시점이 나와요.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그들이 3인칭으로 쓰다가 이 16장 10절에서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라는 것은 1인칭 복수잖아요. 사도행전을 지금 누가 쓰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쓰고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는데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누가가 쓰고 있죠. 누가가 쓰고 있는데 누가 쓰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 이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가도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함께 포함되고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두 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신약 성경 중에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일하게 이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썼어요. 보통 쓸 때 뭐 데오빌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데오빌로가 아카요. 제가 이렇게 봤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쓸 때도 그에게 내가 전에 쓴 것보다 이에 대해서 더 추구해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다는 건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가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 것은 한 세 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바울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디모데 빌레몬서에서 얘기할 때 여러 사람들, 자기가 동역했던 사람들 얘기할 때 누가 이름을, 누가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서 마지막 후반에 가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다 갔고 네 마가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할 때 나오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이제 4장에서도 잠깐 누가라는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누가는 누굴까요? 말씀드린 건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의사이고 그리고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바울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도움을 줬던, 그리고 또한 이 사도의 일을 옆에서 돕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한 명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2차 전도여행에서 처음에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힘저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과, 또한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지도 갖고 계시죠? 보내드린 지도. 지도 보면 1차, 2차, 3차 다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쭉 거슬러서 가잖아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가면서 여기에 있는 어디야? 더베,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려가는 거고, 아마도 이제 여기 중요한 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다니는 거고, 여기서 쭉 디로아 쪽으로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디로아에 와서 아마도 이제 누가를 만나고 누가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아마도 바울은 이 남쪽, 드로아보다 좀 남쪽에 있는 소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곳인데 서머나, 에베소, 뭐 사데, 두아디라, 이쪽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쪽에서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막았어요. 그것을 막고, 막아도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일을 따라서 환상을 보여준 것 때문에 아, 우리를 저쪽 유럽으로 보내주신 거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빌립보. 자, 이 빌립보에 가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16장입니다. 처음 빌립보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주장사. 자주장사라는 것은 거의 그 왕복들? 이런 왕이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 같은 이 일행들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등장을 해요. 등장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와 소리를 질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 그렇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서 얘기한 지금 17절에서 얘기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한 얘기가 잘못됐나요? 틀렸나요? 안 틀렸나요? 맞나요? 공 X 공 맞아요? 확실히? 진짜? 그럼 근데 왜 바울은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말이 옳도다 그래야죠. 뒤에 가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괴로워한다고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해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건가요? 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 너무 많이 칭찬을 받으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래요. 바울이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심히 괴롭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말은 맞는데 바울은 괴로워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은 뭘까요?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얘기들 그들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예요?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그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바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바라 이게 아닌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알고 떤다 그래요. 왜? 너무 잘 아니까. 자기들이 죽을 걸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나요?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가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심판받을 거에 대한 떨림은 있지만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 중심은 항상 자기에게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중심은 그 내용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보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들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책들을 볼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좀 자유주의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썼던 책이나 이런 주석서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보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 내용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아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 중심에 있다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것, 틀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그 중심이. 그렇게 하는 중심이 뭐예요? 나는 큐티했다. 나는 말씀 묵상했다. 더 나가서 나는 그 말씀 묵상한 대로 나는 살았다. 고로 나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사람이다. 성도답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죠. 말도 맞고 성경도 읽고 해석도 잘하고 삶에서도 나올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도루암이 타불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뭐 연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연보를 할 때도 네트냐 그로스냐 세 전 해야 돼요. 십일조를 낼 때 아니면 세 후 해야 돼요. 어떤 게 맞죠? 그럴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보를 많이 해서 풍성하게 내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 네트냐 그로스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물질적인 것 말고 신앙적인 것도 한번 봅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구나. 내 능력이나 내 뭐 조건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신칭이 말은 맞지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맞지만 중심이 나한테 중심이 돼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이가 정말로 나에게 왔다면 아 이건 내 조건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나는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로소이다. 결론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고 결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초점은 누구에게 두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 19절을 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여 귀신아 나와라! 그랬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요. 여종의 주인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들은 주인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니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버린 거죠. 넘겨버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체포시, 구금시켜버린 거예요. 잡아가라고. 근데 왜 그 얘기했냐면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유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잘 이게 풍속 자기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풍속과 다른 것들을 전하는 거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귀신 들려 자기들 수익에 대한 얘기들은 일절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이 와갖고 로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 아닐까요? 그랬겠죠. 거기서 전한 게. 결국은 로마 사람들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반란의 수괴들이 죽는 것이고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죽는 건데 이 수치고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부활? 그건 니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냥 무슨 신화에서 있는 거지.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풍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전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넘겨버리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내 것을 공격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성경을 봤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옛날에 갖고 있었던 습관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어떨 때는 죽은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죽은 전통. 우리는 정통교회예요. 올더독스라고 그러죠. 올더독스인데 죽은 전통, 트레디셔널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전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전통과 조금 다른 것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거부해요. 그런 부분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와서 교회 오면 뭐 하세요? 기도하죠.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까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출석 도장 꽝.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여기 온 다 전부 다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냔 말이죠. 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니까. 하지 않으면 왠지 불편해해요 다들. 그런데 그게 정통이 되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적인가 고민과 그거 싸움들이 이제 내 모든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른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때까지 연보할 때 뭐 돈 빳빳한 거, 새돈,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가 나쁘겠냐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온 사람이 잘 모르면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째려보기 쉽잖아요. 안 그러셔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식사 기도를 안 하시고 배가 고프셨는데 식사를 하셨대요. 그러면 옆에 있던 겁도 없죠. 부교역자가 목사님은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아니, 뭐 그러든지 말, 아이고, 그랬나? 내가 까먹었네? 식사 기도하고 통닭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근데 뭐라고 생각하시니? 얘기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다. 뒷담화 대상이 되는 거죠. 내용, 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뭐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자기 이익을 손해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다른 사람을 쳐내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너무 당연한 거죠. 나한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죠. 네, 세 번째 보면 참 재밌는 게 여기 관리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관리들은 바르게 재판해야 되는데 바르게 재판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얘기를 듣고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드는 사람, 유력자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고발하니까 그대로 그냥 옷 벗겨서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착고에 채우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되게 빌립보 감옥 사건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부서지고 착고에 매있던 것이 다 묻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와서 간수까지 구원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주로 듣던 설교 아니었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리들은 이 정확하게 심판하지 않고 물론 그들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러고 나서 뒀지만 이제 이 내용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서 나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보인단 말이에요. 감옥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있으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봤더니 제일 먼저 찬양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죄수들이 있죠. 죄수들은 뭐라고요? 거기 보니까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듣더라 이 표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게 기적이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매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옥문이 천사가 열어졌을 때 나갔잖아요. 밖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주여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베드로 보고선도 베드로인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놀라고 자기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놀란단 말이에요. 열렸을 때 나올 수도 있지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하나 깔리는 게 바로 이 듣더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듣더라는 그냥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어떻게든지 더 알려고 들으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듣는다는 표현이에요. 주의 깊게 아주 집중해서 경청한다는 그 표현이거든.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듣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옥문이 열렸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왜?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나갈까요?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안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 육신이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안식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잠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 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겠죠. 그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 그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속이 지금 이 감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들은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죄수들은.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죄 진 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이곳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안다는 거죠. 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뒤에 하나 꼭 붙잖아요. 근데 당신도 좀 심한 거 아니야?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금방 끝나야 될 것을 3차 대전으로 넘어갔던 적이 너무 많은데, 보통 우리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도 함께 물어가죠. 그 안에는 하나님도 물고 넘어가요.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이만큼은 해주셔야지 내가 이쪽에서 좀 더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요구들을 항상 한단 말이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음은 그런데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토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생명과 영광을 어떻게 보면 회개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여기 얘기했던 이제 관리에게 받은 간수가 나옵니다. 감옥에 간수가 나오죠. 간수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죽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해서, 아, 간수요,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죽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죄인인 것처럼 와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물론 이 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지만 빌립보든 어디 바울이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고난과 심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이런 눈으로 제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죠. 미국까지 와서 생활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다들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 힘드셨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그렇고 이때까지 미국 삶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순간이 언제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순간이 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요? 아니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닥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아, 내 인생은 이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내 이 귀신들이 주인들처럼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힘든 순간을 주시는 거죠.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로 소망을 만들어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8절 마지막에서 31절에 보면 그 간수에게 얘기하죠. 간수가 참 재밌어요. 이 간수가 그 정도 됐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할 텐데 뭐라 그래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듣고 진짜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그 진짜 있나 확인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는 알게 됩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 간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간수라고 생각하고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칼을 꺼내서 이제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 사람 다 나가면 난 죽어 마땅하니까 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죽음이 아닌 생명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는 그래서 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며. 이 무섭다라는 것은 이제는 죽을까 봐 무서워 떠는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능력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난 이제 살았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간수가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그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살려달라. 이 구원의 얘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31절 같이 한번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제 영적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적인 내용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주 예수를 믿는 것,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가지고는 당연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예요. 두려움과 높여드림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항상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서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회개한다는 게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한국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다이나믹한 회심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쳐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냥 막 죽이고 결국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분인데 마지막에 그가 회심을 하고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는 정말로 회개하고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바로 전에 했던 찬송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멀리 멀리 갔더니 고단하고 힘들어. 그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지금 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죽음 앞에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생명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미국의 삶이, 아니 우리의 삶이 곧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로 죽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곧 우리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잇는 자로 여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읽은 것, 바울이 썼던 그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내 앞에 이익만 따라가다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소망과 진짜 기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기쁨, 참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주여 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